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까지
아.
빠져가지고 많이 논란이 좀 됐었죠.
네.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의 한국의 장기 전략,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코스피가 빠져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청와대는 바로 지금
정바지.
자, 오늘은 조금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국민배당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했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회자되고 있어요.
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까지 빠져가지고 많이 논란이 좀 됐었죠.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저 이익을 많이 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나눌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해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기업이 받은 이익을 또 뺏어가지고 국민들 나눠주자는 거냐.
네.
뭐 사회주의냐 베네수엘라냐 이런 식의 좀 비판이 좀 있었고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약간 좀 오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한 세금을 물린다.
네.
이렇게 오역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뭐 정확한 얘기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기업이 번 돈을 뺏어갖고 세금을 주자, 그러니까 나눠주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건데 그러면 초과세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쓸 거냐를 좀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글을 보시긴 했을 건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의 한국의 장기 전략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제가 일단은 공감하는 부분은 이거는 코스피가 빠져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기업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게 되면은 그 세금
네.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그 초과세수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야권의 시청자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그 청와대 기자실에서는 저희가 경제를 제일 잘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좀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인데 초과세수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대충 올해 세금이 어느 정도 거칠 거예요 라고 좀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나면은 아, 이 정도가 거쳤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초과세수가 2021년도의 경우에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282조 원이 거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세수를 결산을 해보니까 344조 원이더라.
네.
그러면 60조 원이 더 거친 겁니다. 그럼 60조 원이 더 생겼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023년에는 400조 원이 거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344조 원이 거쳤어요. 그럼 50조 원이 빵꾸가 났네?
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네.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를 추정을 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통은 GDP 성장률을 많이 계산을 해요. GDP 성장률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뭐 성장률을 해봐야 뭐 1% 2%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이쯤 세수가 거칠 거야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충 세수를 추계를 하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면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예.
아, 저거 부동산도 있지 않아요?
아, 부동산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네.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제가 그걸 잡았는데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1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에는 36조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5조 원, 14조 원, 15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수가 확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6.6조 원으로 반도체 이익이 확 꺾여버렸죠.
네.
그랬더니 56조 원이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로 보면은 뭐 1%냐 2%냐 3%냐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영업이익에서 한 25% 정도는 법인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수를 보면 연간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728조 원이고 세입이 674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연간 추정치를 높게 잡으면 한 600조 원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600조 원의 25%면은 150조 원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세입 잘 나오면 600조인데
네.
150조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성장률 좋게 보면 한 2%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600조 원에서 150조 원이 세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추계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이 들어온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250조입니까?
예, 250조 원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2% 계산해봐야 추가 세수가 엄청나게 생겨요.
2년 합쳐서 뭐 예를 들어 400조가 만약에 추가로 남는다고 쳤을 때 이게 다른 평, 지금 표 보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세입 축에 1년치 세입이 예. 그냥 한 번 더 생기는 정도가 남는다면
1년 더 사는 거죠.
아, 1년 더 산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를 네네.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세입이 지금 60조 원이 더 생겼잖아요. 네. 이때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겪으면서 재난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돈 다 나눠준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정말 코로나 팬데믹에 국민들이 힘들 때 재난지원금은 반도체가 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
그랬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 배당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고 네. 윤석열 정부 때 이제 2023년 2024년이 됐을 때 세출가 여기가 막 50, 30조 원씩 빵꾸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부채 국채를 찍어서 메웠어야 되는데 이거를 국채를 찍어서 메우면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금을 빼서 쓴 겁니다. 부채 비율을 나쁘게 보면 약간 분식회계를 한 거죠. 원래 부채로 잡혀야 되는 거를 부채로 안 잡고 네. 옆에 다른 주머니에 있던 돈을 땡겨온 거니까 네. 여기서 빵꾸나나 저기서 빵꾸나나 똑같은데 부채 비율의 착시효과를 좀 줬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세입세출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GDP로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이클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확 생겨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쓴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가계를 생각하면 네. 지금 남는 돈으로 나중에 부족할 때 대비해서 모아두는 네, 그런 네. 방식을 그냥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 선택지도 있습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은 그걸 부채를 갚는다거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클이니까 물론 이게 장기 사이클이 될 거라는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예.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예. 네. 그게 이주호 기자 얘기가 제일 보수적인 얘기고 그거는 합당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부채 비율 갚아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정치하는 입장에서 네. 진보든 보수든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돈 생겼으니까 빚 갚을게요라기보다는 있는 돈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거를 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근데 계획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계획이 없었으면 없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계획이 없던 돈이 없을 때는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저기서 땡겨다 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서 그 김용모 실장이 얘기했던 거는 차원이 다른 나라의 장기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3, 4년, 5, 6년 되게 되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초과 세수가 나올 건데 GDP는 네. 뭐 아무리 해봐야 1%, 2% 올라갈 건데 반도체 기업이나 지금 전력 기기도 좋죠. 네. 소재 회사도 좋죠. 배터리도 좋죠. 뭐 에너지도 좋죠. 발전 설비도 좋죠. 조선도 좋죠. 막 여기저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GDP로는 티가 안 나는데 이게 AI의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포지션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산업구조,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반도체를 안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를 변화의 순간에는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때부터 변한 거였구나 라고 느낄 건데 초과 세수가 생길 때마다 그 돈을 그냥 다 써재낄 거냐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 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남는 돈 써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엠빵에서 나눠먹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장의 모델이 나타나는 게 GDP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특정 산업에 있는 사람이나 특정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기술 독점의 경제, 이거는 우리나라가 독점적인 AI 인프라 분야에서 독점적인 제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이익인데
네.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될 거다.
많이 벌겠죠.
그렇게 네. 될 거고 그럼 그게 아니라 전통 일자리라든지 내수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GDP 성장률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못하게 될 거다.
네.
그럼 여기서 K자형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로 인해서 수익이 나게 된다면 전제는 이겁니다.
네.
나게 된다면 여기 K자 성장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부채를 상환하는 겁니다.
네.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부 펀드로 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돈을 더 모으는 그런
유전 같은 거 사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공공 일자리나 아니면은 돈 나눠주는 거. 좀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공공 일자리나 아니면 그냥 주는 거나 뭐 복지 정책이나 뭐 명분은 좀 다르지만 그냥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국가 인프라 시대에 맞는 그런 쪽에서 뭐 AI 창업이라든지 이거는 네. 뭐 1인이 창업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AI 창업 인프라를 만들거나 아니면 AI 전환 시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있는 교육망을 쓰거나 아니면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네.
K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올 것이 분명하니까 노령연금이나 아니면은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한번 정책적 툴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거를 아까 다 나눠 쓰는 건 안 좋다.
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오히려 같은 얘기입니다.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근데 구조적인 변화인데
네.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게 아닌데 이거를 엠빵 해가지고 나눠 갖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게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원유로 수익 많이 생기면 국민들한테 쫙 나눠주고 이랬던 거랑 기존이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 말 자체가 국민이 나눠 갖자 국민 배당금 이러니까 그게 베네수엘라가 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를 그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돈 생겼다고 나눠주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획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이번에 뭐 좀 사이클을 그리다 보니까
네.
초과세 그러니까 세수를 추계하고 결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빈돈이 남으면 그냥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는데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사이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치고
네.
물론 그것도 뭐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다. GDP가 안 올라서 추가 세수,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여기에 대한 뭔가의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
네.
그 국민 배당금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하게 뭘 하자는 건 아니에요. 뭘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네.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사례로서 뭐 창업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육 쪽에 쓴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문화 쪽에다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AI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초과세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어서 특정 항목을 만들어서 그쪽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의 확장판인데.
맞아요.
근데 왜 굳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좀 뭔가 혼란 내지는 논란이 생기게끔 만들었나라고 하는 아쉬움은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네. 대한 비판의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제가 이제 비판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그 뒤에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이 상황 자체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해보니까
네.
거기는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네.
정말 시끄러운 이슈들도 많고 뭐 예민한 이슈도 많아가지고 저도 방송하면서도 아 이거 올리면은 또 비판 많이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해드리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에서 어떤 또 비판들이 좀 있었냐면은 야 이거 김용범 정책실장이 혼자 한 얘기 아니야? 준비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혼자 생뚱맞게 이 얘기 한 거 아니야? 뭐 네. 대통령 뜻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기조적으로 몇 가지 뉴스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네. 그 뉴스 중에 이제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재정과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긴축재정론에 대한 반론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돈 펑펑 쓴다 이게 진보 진영이 잡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네.
사실 그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펑펑 쓰자라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그 김용봉 정책시장의 얘기도 세수가 생기면 이걸 어디다 쓸까를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니까 쓰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에 약간 파퓰리즘적인 게 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냥 엠빵으로 나눠 쓰자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데 아니면은 그러니까 필요한 데라는 거 지금 당장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데라든지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그런 효율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X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론 조작용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그 AI 부분의 초과 이윤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데 이게 초과 세수를 배당하는 방안인데
네.
이거를 초과 이윤을 배당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혼선이 돼서 나왔었다.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은 분명하게 다른 거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네.
공산주의 배급 경제, 뭐 AI로 번 돈 국민 배당하자, 뭐 사회주의냐. 이거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뭐 SK나 삼성에 짐을 더 얻는 국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이제 잘못된 보도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이분이 청와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IMF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GDP 순부채 비율이 10.3%로 선진국 대비 평균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건전하다.
네.
재정을 단순히 아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GDP를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장적 정책 기조라는 거는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장적 정책 기조의 어떤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기업의 이익
네.
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도의 GDP 성장률 정도가 아니라 초과 이익이 났을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그 김용모 실장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를 기업에 빗대어서 이해해보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 투자 안 하고 그냥 쟁여둘 거냐 아니면 그 돈을 어디엔가 투자를 해서 다음 성장의 발판을 만들 거냐라는 개념으로 이 이야기, 이 맥락을 보게 되면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들을 좀
네.
살펴볼게요. 반론 중에는 일단은 오역이 있습니다.
오역은
이제 잘못 해석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오역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둔 것도 있고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 문제를 조금 넓게 보면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번 돈 번 사람 거 뺏어서 나눠주자.
네.
뭐 이 얘기가 아까 나왔던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전에 없었냐라고 본다면은 뭐 이란 전쟁이 터져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민주당 의원이 왜 정유사 돈 버니까 횡재세 매기자
네.
이런 식의 법안이 발의가 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유가 올라가면 기름 회사들 돈 벌잖아
네.
야 그거 횡재세 매기자 라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항상 나왔었죠. 거의 레파토리처럼 나오잖아요.
네.
은행 관련해서도 은행이 돈 번다 그럼 횡재세 걷자 뭐 이런 얘기도 매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정유사들이 최고 가격제를 선정을 하고서 손해 본 거를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은 야 적자 본 거 아니면은 보상 안 해줄래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정유나 금융이나 통신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게 되면은 여기서 자꾸 돈 내놓으라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정말 정말 뉘앙스가 모나를 떠나서 이 글이 주고 있는 분위기가 이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글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어휘에서 초과 이윤 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올린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니 과실의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초과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초과 세수와 관련한 얘기가 맞기는 한데 네. 여기서 썼던 표현들이 그동안 해왔던 진보 진영에서 써왔던 그런 행태들과 그 행태를 할 때 써먹었던 대사들. 그럼 니네가 돈 번 게 니네가 잘해서 본 거냐? 사회가 그렇죠. 잘해서 본 거지? 네. 그러니까 내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그동안 어떤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이 나왔을 때 일종의 그 좀 자동적으로 이런 반발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했던 얘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를 했었던 기본소득 비슷한 걸 하겠다는 뉘앙스가 있지 않냐. 네. 이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서 이게 반발이 있는지 없는지 간보기 식으로 척후병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비판이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네. 여기서 어떤 부분을 비판하냐면 그 초과 이윤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 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 종종 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초과 세상에 초과 이윤이 어딨냐?
초과 이윤이 뭐냐?
네. 정상 이윤이 있고 초과 이윤이 있으면 그렇죠. 초과 이윤은 뺏어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 횡재세를 할 수 있는 예민한 단어 아니냐? 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횡재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주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비판이 있냐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일개 교수나 저희 같은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실장은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서 충분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금융의 엄청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예, 것처럼. 예,
평생 경제금융관료를 했었으니까 네.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 이런 거 이렇지 않아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 강한 사람이 네. 이렇게 큰 화두를 던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그냥 뭐 되면 말고 아니면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냐라는 네. 거고 이 자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 네. 그러니까 정부 관료라는 게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어떤 문제고요.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정책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약간 두루뭉술하게 거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사회에다가 숙제를 내준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그럼 누가 풀으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과세수에 대한 문제라면은 뭐 기획재정부나 예산청에서 관료들 불러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예산을 어떻게 짜보자, 정책을 어떻게 짜보자 하고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면은 이런 것을 이제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공론화를 시키고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를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움직이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그러기에는 그분의 지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이 또 이 얘기를 했었냐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네.
이거는 여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여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취합하고 입법을 준비해서 제도화를 하고 뭐 법적 도구도 할 수 있고 정책도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소통을 한 다음에 정책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뭐 충분히 반영을 됐어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네.
근데 그거를 너무나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툭 던져버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이후에 정책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소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썰어버린다.
네.
소뚜껑이 열면 밥이 설어버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서 드리블을 해서 정책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를 툭 던져버리니까 여기서 충분히 숙성될 때 했어야 되는 일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여당 쪽의 비판입니다. 아까는 그렇죠. 야당 쪽의 비판이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비판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기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부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게 딱 다 만들어지고 나서 통보하듯이 온 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쓰고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아, 이런 고민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구나 라는 좀 기승전결을 알 수 있으면은 좀 제 입장에서는 정책 솔루션의 네. 맥락을 좀 파악하고 싶은 그런 기자로서의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사회적 파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또 기자 입장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비판들도 한 측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성장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 이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에 대한 메시지라면
예.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미래를 굉장히 밝게 그리면 좋을 것 같긴 하나, 하지만 이것을 이제 약간, 우리가 과거에 일반적인 패턴으로 생각해왔던 민주당은 포퓰리즘이야. 요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그냥, 나눠 먹자. 남의 돈 뺏어서 나눠 먹자. 이런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 건 사실이라,
예.
그 위치에 계신 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텐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위치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던질 말은 아니지 않았을까.
예.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를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사실 뭐 김용범 아니라 김용범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좀 있는데 이 방식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거는 그건데
네.
조금 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는 그렇긴 한데 문득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당장 내년은 어떡하지? 당장 올해 뭐 얼마입니까? 거기에 뭐 500조, 600조?
네네.
거기 그 내년에 1000조? 그 들어오면은 거기 엄청난 그 세수 어떻게 할 거며 삼성전자 성과금 뭐 15% 달래며
네.
뭐 15% 안 주라고 그냥 10% 줬다 쳐요. 그럼 거기서 그분들 연봉이 있으니까 최고 세율로 낼 건데
그렇죠. 그분들
그럼 소득세도 엄청나게 많이 거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7천 8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거래세가 엄청나게 거칠 겁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GDP를 기준으로 세수를 정하면 추가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AI에 대한 고민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진짜 당장 내년 어떻게 할 건지 내후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야 돈 남았다 뿌리자 이런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중장기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그 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갑자기 돈 생기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소비해버리고 말죠.
예.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굴리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지죠. 국가도 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청와대는 바로 지금
정보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